오늘 12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두 나무가 나오는데요.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는 여름에 더위 뿐 아니라 겨울의 추위 가운데서도 1년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나오는데요. 이 백향목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흔히 동물 중에서 왕자가 누구냐? 사자라고 하죠. 또 새들 중에서 왕자는 독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 중에서 가장 귀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백향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백향목은 아름다운 나무죠.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많으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겠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없고 또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니 옆에 부모님들이 별로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스스로 어머니 주일 셀프 마더스 데이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축복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향목과 같은 부모가 되자 또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향목은 어떤 나무일까? 여러분,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향기가 좋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에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향기가 좋아서 이 백향목은 향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내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향목은 위로 곱게 뻗어나가는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심지굳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변하지 않는 나무라고 하죠. 세상은 변해도 성도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충성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요, 껍질이 부드럽지만은 속은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향이 좋아서 벌레들이 많이 꼬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와서 보니까 껍데기가 껍질이 아주 부드러워요. 쑥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단단한 나무가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간 했지만은 나올 때는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못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외유내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겉에서 볼 때는 참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또 사람들을 감싸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한편 마음속에는 어느 세상에 무엇도 침투할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무엇보다도 장수하는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나이가 몇 살이냐 몇 년을 살았냐가 아니고 이 나무는 몇 세기를 살았느냐 그 세기로 센츄리로 나이를 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향목처럼 오래 살지는 못해요. 100세, 200세, 300세, 세기를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로 9988, 234 무슨 말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정도 아프다가 그냥 바로 죽으면 좀 섭섭하니까 한 2, 3일 정도 아프다가 죽자. 그런데 9988, 234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년 건강하게 더 살다 가자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몇 년을 살든 간에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오래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더라. 70년 80년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빨리 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은 나이가 들면서 허물어지고 또 늙어가고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어지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존 신들리 박사가 말하기를 젊음의 특징이 뭐냐? 변화와 성장인데 누구든지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성장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젊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노년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노년기는 황혼의 빛을 바라는 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계산해 본다면 이 청년기는 아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년기는 낮이라고 말하죠. 노년기는 황혼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도 아름답고 한낮의 빛도 좋지만은 하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해질 때의 황혼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황혼을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황혼의 때에 빛을 바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녹 같은 분을 보면은 65세부터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겠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찬란한 생을 살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 하나님의 콜링을 받죠. 80세면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 광야 힘든 여정을 정말로 젊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가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의 콜링을 받죠. 그래서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어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75세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10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보면은 괴테 같은 분은 80세에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이 80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작가로서. 빅톨 유고 같은 사람은 60세에 레미제라블을 썼습니다. 물론 60세 같으면은 요즘은 아주 젊은 나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카라미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걸 58세에 썼잖아요. 58세면 뭐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60세가 되었든 80세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노년기를 맞이해서 정말 황금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아름다움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황금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기는 또 이웃을 축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아들 이삭을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이삭도 노년에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죽기 전에 자녀들, 손주들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든 간에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무슨 더 욕심을 가지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시점에서 이웃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기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는 또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때라고 말을 하죠. 이 천국 생활 준비는 사실은요 노년기만 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저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특별히 노년기가 되면 그 천국의 생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 노년의 시기를 가을로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돼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고 황량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을이야말로 황금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고 또 다음 해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년은 가을이라고 한다면은 노년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노년 얘기하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노년이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노년의 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정말로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리면서 섬기고 또 효도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데 입사시험 가운데서 이 삼강오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분들은 다 알아요. 삼강오륜이 뭔지를. 근데 요즘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삼강오륜이 뭔지를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응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도대체 삼강오륜이 뭘까? 삼강이 뭘까? 깊이 생각하다가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압록강과 한강과 낙동강입니다 라고 썼다고 해요. 그리고 오륜이 뭘까? 이 오륜이라는 말도 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올림픽 깃발을 뭐라고 그래요? 오륜기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강은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유교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압록강과 한강과 유명한 낙동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삼강입니다. 오륜이 뭡니까?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부모 유신. 이걸 오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 끈끈한 인애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그 의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도 인륜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른과 아이들에게는 질서와 차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친구 간에도 서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교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아름다운 이런 예절과 또 좋은 윤리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에게 옵션이야.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리스펙트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높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적든 어쨌든 부모님에 대해서는 높여드려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그 어머니를 이렇게 예의범절을 갖추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나왔을 때에 예를 다하는 자기가 왕이지만은 일어나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깍듯이 예의를 표하는 그 말씀을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우리는 자녀들은 존경을 해야 된다. 존경받을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아버지의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아버지의 유형이 있는가? 첫째는 엄마형 아버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엄마형 아버지는 미스터 맘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는 보통 집안의 일들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주로 엄마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아버지가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추세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엄마 노릇을 하는 경우를 엄마형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지갑형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 마니 백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애들이요.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는 우리 집에다가 돈 벌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뭐 좋지 않은 생각이겠죠. 세 번째로는 방관자형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긴 해요. 그런데 집안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자녀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그냥 부인에게 다 맡겨놓고 애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방관자형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번째로는 건축가형 아버지가 있답니다. 이거는요, 자녀들을 키울 때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습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농부형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요. 농부형 아버지 말만 들어도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영양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잡초를 키워내고 그 농사가 잘 되도록 그 관리하는 그 농부처럼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키워나가는 이런 아버지를 농부형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버지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뭐 돈을 벌어다 주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아버지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들도요, 어머니 형이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라가실 때 생각하는 그 어머니 모습을 한번 염두에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알파 맘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알파 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열정과 정보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이를 착 보고 얘의 재능이 뭔가를 발굴하고 그리고 탄탄한 정보력을 가지고 그 아이들 체계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양육하는 엄마를 알파 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베타 맘이 있습니다. 이 베타 맘은 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그 자유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엄마는 하나의 조언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가운데서 노래를 잘하는 애가 있으면은 음악회를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콘서트를 데려가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깨우치면서 자녀가 그 재능을 발휘하게끔 하는 그런 엄마를 베타 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타이거 맘이 있습니다. 호랑이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엄마가 호랑이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혹독하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엄마를 타이거 맘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자, 네 번째는 스칸디 맘이 있습니다. 이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북유럽 지역에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이걸 추구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냥 정서적으로 엄마로서 교감과 유대감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냥 잘 자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엄마를 스칸디 맘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커 맘이 있습니다. 사커 축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미국의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막 축구를 가르친다고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축구장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할 때마다 뒤에서 막 박수치고 또 훈련하러 가면 또 크게 라이드 해줘서 막 연습을 하는데 또 이렇게 스포트하는 그런 그 열성적인 엄마를 사커 맘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헬리콥터 맘이 있어요. 이 헬리콥터 맘은 아주 위에서 그냥 주변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살펴보면서 이 자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해도 애를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임원들이나 그 사장님이나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러고 이러고 하니까 이런 부서를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이런 업무를 주세요. 라고 그 상사나 임원들에게 전화를 해대는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캥거루 맘이 있어요. 캥거루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끼를 배에다가 키우잖아요. 과잉 보호하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거미 오기야 과잉 보호하는 엄마를 캥거루 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맘이 있대요. 뭐냐면은 아주 교육열이 대단해요. 그래서 학원이면 학원, 또 학원에 가면 뭐 강사들, 또 커리큘럼, 또 뭐 교육법, 또 이 사교육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돼지들은요, 이렇게 콩을 이렇게 주면서 가면 쫄쫄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든 학교든 그 주변의 엄마들 다 자기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돼지 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무튼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엄마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녀들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것이고,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순종하는 마음,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잠언 31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누구를? 아내를. 그러니까 이상적인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칭찬하고, 아이고 당신 잘했어, 여보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살해하고.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인데 자녀분들에게 다음은 10불이라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사례금 받은 분 계세요? 아이, 권사님 받으셨네. 요즘 어머니 날 맞이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 1번이 뭐예요? 돈이라고 합니다. 뭐 오지 않아도 그냥 돈만 붙여주면 좋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은 가정의 모습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례한다, 이런 편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의 그 괴로움을 알아가는 것, 이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그 마음에 그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동물학자가요, 원숭이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그 원숭이의 일가족, 아빠와 엄마와 새끼들을 이렇게 데리고 철판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철판 밑에다가 불을 지폈어요. 그러니까 불을 지피니까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달아오르죠. 바닥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참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 그런 지경이 됐는데, 아빠 원숭이가 탁 일어서더니만은 새끼 원숭이를 짓밟고 거기에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빠는 안 좋은 아빠겠죠. 그런데 엄마 원숭이는 철판 위에 덜어눕더니만은 새끼들을 자기 배 위에다가 얹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하고 엄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원숭이 세계는 이 아빠들은요, 자식들을 잘 안 돌봐요. 그러나 엄마는 철판 위에다가 자기가 덜어눕고 그 열이 나니까 뭐 털이 탈 수도 있고 덩어리가 까질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새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덜어누워서 그 위에다가 새끼들 얹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정말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노고를, 그 아픔을, 희생을 기억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아주 좋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전이 돼서 압살롬이 죽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참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부모로서 그 자식을 품어주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아주 품행이 좋지 않은 원호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90세 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한 번도 평생에 효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원호가 하루는 아들 원각에게 너 저 할아버지 강주에 담아 지고 저 산 위에 가서 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이 원각이 할 수 없이 지게다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저 높은 산에 가서 내려놓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이 원각이 지게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강주리하고 지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 할아버지를 버렸으면 강주리하고 지게를 딱 거기다 버리고 오지 왜 가지고 왔느냐. 그러더니 원각이 아이고 아버지 나중에 연세 많아서 할아버지 되면 제가 또 이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모시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뭘 하든지 간에 형통하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뭐 9988 2 3 사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또 내가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고 또한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이 황혼에 참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